2026년 9월 3일 목요일 슬로우 레터입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환 기자의 이슈 해설입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정부 고위 관료한테 이권이 막걸린 개인적인 문자를 보냈고 그게 딱 걸렸단 말이죠.
네. 어휴,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 당사자가 나중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다면 이거 어떨까요? 지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네, 5년 전 일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테 보낸 아주 적나라한 메시지가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맞아요. 브로커한테 받은 메시지를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전달했더라고.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요.
거기에 제넨셀이라는 특정 회사 이름까지 콕 집어서 명시를 했고요. 또 국부 유출이 걱정된다 이런 명분까지 덧붙였죠.
와, 진짜 기가 막히는 건 그 다음입니다. 당시 처장이 실무진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답장을 하니까 이걸 또 브로커한테 캡처하듯이 그대로 재전송을 했어요.
네, 심지어 식약처 승인 이틀 전 상황 보면요. 브로커가 엉아가 신보태인 거 확실히 해야죠. 이러니까 김 후보자가 응응 그럼 국부 유출 막아야지 하면서 아주 쿵짝을 맞춥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전화 걸고 정확히 2주 뒤에 승인이 났잖아요. 게다가 돈 얘기까지 오갔죠.
맞습니다. 500만 원 후원금 얘기가 오갔고 김 후보자가 자기 계좌번호까지 직접 줬단 말이죠. 한도가 차서 실제 송금은 안 됐지만 시도 자체는 명백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풀어보죠. 여기서 여당인 민주당은 기소유예니까 사실상 무혐의다, 야당의 정치공세다 이러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주가 조작 피해자들 피눈물 흘린다 이러면서 맞서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기소유예가 무죄는 절대 아니거든요. 범죄 혐의는 인정되는데 여러 정황 봐서 당장 재판에만 안 넘기겠다. 이거니까 사건이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겨레 사설 지적대로 잠재적 피해자가 자기를 수사했던 검찰을 지휘하게 되는 그런 셈이잖아요.
맞아요. 중앙일보도 국가기관 승인이 주가 띄우기 작전 재료로 쓰인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진짜 심각한 구조적 모순이네요. 근데 이런 공직윤리 딜레마가 법무부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쪽도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네,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하면서도 의원직을 끝까지 안 내려놓고 장관을 하겠다는 게 핵심 논란이죠.
여당 내에서도 막 늑대가 악어 피하려다 한 마리 희생시킨다 이런 살벌한 비유까지 나오면서 손절하려는 분위기던데요.
그게 위성정당이라는 꼼수 제도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족 문제까지 겹쳤어요. 남편이 기본소득당 사무총장인데 기본급이 한 269만 원에서 30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 그 임명 결정할 때 부부 딱 두 명만 상무위원회에 참석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연간 11억 원 국고보조금이랑 남편 월급이 걸려 있어서 국회의원직을 절대 못 내려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경향신문에서는 이걸 뻐꾸기 탕란에 비유했더라고요. 위성정당이라는 남의 둥지에서 배불려놓고 이제 와서 소수정당 비에 호소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네. 위성정당 꼼수는 반칙이라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정작 그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를 장관으로 발탁했으니까 인사권자 책임론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릴레이 논란의 다음 타자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입니다. 이분 재산 형성 과정도 참 의아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처남이 빌린 시세 15억 원짜리 아파트에 보증금 3억 5천만 원 내고 월세 8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살고 있죠.
이거 전형적인 전대차 꼼수 아니냐. 차액 계산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 수준의 이익을 보고 있다. 이게 야당 주장이잖아요.
네, 후보자 측은 100억 원대 연봉 받던 처남이 미혼이라 장모 건의로 같이 살게 된 거다, 이렇게 혐명은 했는데 솔직히 대중들 상식선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고위직들 개인 비위를 넘어서 거대 조직들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은폐하고 내부 쓴소리를 막는지 그 패턴이 똑같다는 겁니다.
아, 경찰 수사 조작 의혹 사건 말씀이시군요. 끔찍한 강간살인 사건인데 피해자 아버지가 현지 경찰 간부였죠. 근데 경찰 내부에서 강간은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 이러면서 덮으려고 했잖아요.
네, 진짜 충격적입니다.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증거 인멸에 개입한 정황이 있으면 당장 구속수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요. 친족 특례 조항을 악용해서 입건조차 안 됐어요. 심지어 강간살인이 아니라 일반살인으로 슬그머니 넘겼는데 검찰 보안수사로 겨우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게 여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인 수사권 조정 문제랑 딱 맞물려서 뇌관이 되고 있잖아요. 조선일보 칼럼 보니까 수치도 엄청나던데요.
맞습니다. 1년에 경찰이 수사하는 게 한 300만 건인데 검찰이 보완 요구하는 게 10만 건이고요. 거기서 결론이 완전히 뒤집히는 게 0.73%, 즉 730건입니다.
와, 730건이요? 사람 인생이 걸린 어두란 사건 730건이 그냥 경찰 손에서 묻힐 뻔했다는 거잖아요. 검찰 수사권 폐지 외친 여당이 이 13만 명 거대 조직의 일탈을 어떻게 무한 연대 보증 사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대 조직이 내부 비판 차단하는 패턴은 여당 내부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죠. 조국혁신당 조국 원장이 네득팀을 자처했잖아요.
네,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하면 백전백패다 이러면서 명비어청과 부르지 말라고 아주 직격탄을 날렸더라고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2심 재판에서 유죄 나올 가능성 높다는 폭탄 발언까지 던졌고요. 여당 안에서는 배은망덕하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이러면서 엄청 반발하고 있죠.
진짜 객관적인 쓴소리는 그냥 폭력적으로 튕겨내버리는 거대 권력의 배타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모적인 공방만 하는 동안 경제 지표들은 완전 비상사인에 눌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당장 슬로우 뉴스 구독자 여러분, 현실과 직결되는 종부세 원상복구 논란부터 볼까요? 비거주 1주택자 기본 공제를 12억 원으로 롤백하고 상한을 150%로 되돌렸죠.
이재명 대통령은 X, 구 트위터에다가 정책 바꾸는 게 무조건 부정이냐, 강남 집값 떨어졌다 이러면서 정당성을 방어하던데요.
근데 전문가들 시각은 매섭습니다. 건국대 조주연 교수가 지적했듯이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고 선포한 순간 그 부작용 책임도 다 정부가 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글로벌 고금리라는 거대한 파도가 오는데 방파제 지었다 부셨다 반복하는 꼴이잖아요. 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네, 부동산 세금 정책은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데 방향성이 한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니까 아무도 안 믿고 최종 법안 나올 때까지 지갑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밖에서 부는 폭풍은 더 무서워요. 미국이나 일본 막 국채금리 연일 최고치 찍고 우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8%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잖아요.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이길래 지탱탄을 맞는 건가요?
이 대목에서 정책 일관성이 중요해지는데요.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험 무릅쓰고 한국에 돈 들 이유가 없으니까 다 빼서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아, 자본이 유출되는군요.
네. 달러 빠져나가니 환율 요동치고 한국은행은 자본 유출 막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 올리죠. 결국 그 이자 폭탄이 구스란히 슬로우 뉴스 구독자 여러분 몫이 되는 구조입니다.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 나오는 이유죠.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정치권은 성장이냐 양극화 해소냐 이러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파일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러던데요.
근데 우리 현장 경제 기초 체력, 그러니까 파일을 키울 오븐 자체가 이미 망가진 상태거든요.
맞아요. 지방 재정 텅 빈 거 보세요. 충청북도는 빚만 1218억 원인데 숨만 쉬어도 매일 이자가 1억 원씩 증발한대요. 슬로우 뉴스 구독자 여러분이 낸 세금이 매일 허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민간 기업들도 현금 가뭄 심각하죠. 홈플러스는 당장 1조 원 규모 매각해야 하는데 시장에 매수자가 아예 없고요. 더 충격적인 건 국가 기관망인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아, 한전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한테 5년치 전기요금 미리 내달라고 요구했다면서요. 무려 20조 원과 5조 원을요.
예, 국가 공기업이 자금난 견디다 못해 민간기업한테 사실상 파산 위기를 떠넘기는 총극이 벌어진 거죠.
진짜 국내 경제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밖으로 눈 돌리면 글로벌 변수는 아예 통제 불능이잖아요. 중동위기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 보셨죠?
미군이 이란 유조선 선제 타격하니까 이란이 눈에는 눈 전략으로 미군기지 보복 타격해서 민간인 4명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는 뭐 이란을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겠다고 그건을 퍼붓고 당장 유가는 단숨에 95달러 돌파해버렸잖아요.
여기서 주목할 게 트럼프 멘토였던 로이콘의 일화인데요. 서사를 장악하라, 불리한 기록은 절대 남기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이 극한 갈등이 지정학적 안정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 정치적 스피커 장악하고 지지층 결집하려고 철저히 이용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참 섬뜩한 현실이죠. 그리고 통제 불능 변수라면 기후변화도 이미 마지노선을 넘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에서 1.5도 상승, 억제 목표는 이미 달성 실패가 기정사실화됐다고 발표했어요.
10년에 0.25도씩 끌어오르는데 이제는 목표 포기하고 오버슈트 경로로 수정해야 한다면서요. 이 오버슈트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목표치를 일단 초과해서 기호 재앙을 몸으로 맞은 다음에 언젠가 기술 발전으로 온도를 하락시키겠다는 일종의 도박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아니, 온도가 정점 찍는 동안 해수면 올라가고 생태계 붕괴하고 이러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버티냐고요. 이제 방어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의 영역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거대한 위기 상황들을 보면 과연 국가는 시민에게 어떤 실존적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특히 AI 문제도 겹쳐 있고요.
맞아요. AI 프론티어 삼국지라는 엔트로픽 오픈 AI 구글 경쟁이 임계점 넘으면서 AI가 통제 벗어나는 이른바 슬로프 조사 우려까지 팽배하잖아요.
네, 파이낸셜 타임즈가 던진 화두가 참 날카롭습니다. 슬로피라는 게 AI가 무한대로 쏟아내는 저품질 디지털 쓰레기인데 결국 인간은 이 쓰레기를 검증하는 무의미한 노동에 투입된다는 우울한 전망이죠.
진짜 아이러니한 게 AI가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우리 잡을 뺏어가도 사람은 심리적으로 계속 워크, 그러니까 일을 필요로 한다는 거잖아요.
은퇴하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노인들이 온라인 토끼굴에 빠져서 극단적 이념의 맹목적 지지자가 되는 현상만 봐도 인간에게 일이라는 게 얼마나 필수적인지 방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 구조 변화하면 저출산과 사교육에게도 빠질 수 없습니다. 아이 안 낳는 게 그냥 경제적 논리만이 아니라는 연구가 나왔죠.
네, 한국 사회 특유의 사교육, 즉 지위 경쟁이 없었다면 70년대생 여성 자녀 수가 지금보다 무려 28%나 늘어났을 거라는 충격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사교육비에 막대한 세금 매겨서 그 돈을 출산 재원으로 쓰자는 파격적인 대안까지 등장했잖아요. 물리적 부담 늘려서라도 서열 경쟁 김을 강제로 빼야 한다는 거죠.
마무리하기 전에 굵직한 단신 두 가지만 속도감 있게 전해드릴게요. 첫째, 난민전 사건 고 김남주 시인이 강압 수사 인정돼서 46년 만에 재심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폭력 상은이 반세기 만에 치유된 셈이죠.
다행이네요. 두 번째 단신은 뭔가요?
둘째는 노인 빈곤과 직결된 중대한 기초연금 개편안을 정부가 예산안 구석에 A4 한 장 분량으로 끼워 발표해서 행정 편의주의적이라고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뜬다고들 하죠. 하지만 바닥에 단단히 박혀서 손상된 배들은 아무리 물이 차올라도 결코 뜨지 못하고 오히려 가라앉습니다. 사회 곳곳 암초 제거하고 배 수리하는 게 정부 역할일 텐데 오늘 살펴본 현실은 참 녹록지 않네요.
오늘 나는 사교육비 과세론이랑 AI 시대 일의 의미를 연결해보면 결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평생 맹목적으로 쫓는 이 경쟁을 위한 일이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붕괴 합해서도 과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슬로우 뉴스였습니다.